우리나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 가운데 정리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직업으로 올라온 지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희숙 씨가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소와 정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와 정리의 차이점 말입니다. 두 개는 전부 다 어떠한 공간을 깨끗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청소라는 것은 버릴 것에 집중하고 정리는 제자리를 찾아주는 데 집중합니다. 청소라는 것은 더럽고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라면 정리는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무 곳에나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죠. 물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물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물건 때문에 내 삶의 공간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가만히 보면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가 뒤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옷장 안에 한가득 어떤 옷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있는 옷들은 어디에 있어요? 러닝머신 위에, 실내 자전거 위에, 옷장 문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소파 위에 건조돼서 바로 꺼낸 옷을 너부러치고 그것을 입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외 각종 약상자와 많은 짐들이 놓여져 있어서 식사할 공간이 식탁이 없습니다. 베란다를 보면 이사할 때 쌓아둔 짐이 한가득인데 그것을 언제 열어봅니까? 이사 갈 때 열어봅니다. 이사 갈 때 다시 한번 짊어지고 무겁게 큰 이사 비용을 내고 또다시 가져가 베란다에 놔두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 한 평 집값의 평균이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둔 물건은 몇 평은 될 겁니다. 쓰지도 않는 그 물건을 관리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청소가 인생관리이고 자기 돌봄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제 자리를 벗어난 삶의 영역이 있다면 제 자리를 찾아주어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웃음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들 이삭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원히 미소 짓는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지만 단 두 사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모든 사람이 웃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웃음 버튼이었습니다. 80대 후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인생에 뭐 그리 대단한 낙들이 있겠어요? 자라나고 있는 이스마엘을 보는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임신하는 순간 모든 관심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웃기 시작했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집안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아니,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묵혀두었던 갈등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받자마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또 하나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결했어야 할 그 문제를 쌓아두었다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청소할 것이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내가 쌓아올린 많은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20년 동안 그 가정 가운데 묵혀두었던 그 문제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라.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라.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동안 눌러놓았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촉발시킨 날은 이삭이 젖된 날을 축하하는 축하 자리였어요. 잔칫날이 전쟁터가 된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우리나라에는 백일잔치와 돌잔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쯤 되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에 잔치를 여는 것이죠.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에 그와 같은 잔치를 통하여 그 아이와 부모를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백일 돌잔치가 있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젖대는 날 잔치가 있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건강하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건강할 것이다는 마음에 잔치를 크게 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젖을 보통 3년까지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삭의 나이는 3살쯤 되는 것이고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쯤 되는 것입니다. 그때 큰 잔치가 벌어진 그날 가운데 그동안 눌러놓았던 문제가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가 본즉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여 놓지 않고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면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빼놓아서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계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아이로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7살 정도의 청소년 나이입니다. 한창 정체성이 형성되며 혼란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심할 나이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그 가정의 웃음이었어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은 이스마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자기가 누렸고 자기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가 갖는 심정을 폐위된 왕에 비유했습니다. 폐위된 왕처럼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둘째에게 넘겨야 되는 그 심정이 그 첫째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들이 둘째가 태어나면 부모가 안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눈을 찌르기도 하고요. 밀쳐버립니다. 심리적으로 무언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딱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자기 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상황 가운데 이스마엘은 젖대는 날 잔치를 통하여 그동안 눌러놓았던 그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장면을 93세에 사라가 목격했어요. 여러분, 90세의 아들을 낳은 어미가 자식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엄마 회색곰 앞에서 아기곰을 발로 차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찢겨집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두 번이나 동생이랑 속이고 다른 남자의 품에 건네도요 쿨하게 넘어가는 여인입니다. 대장부 같은 여인이에요. 내적인 힘이 정말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을 건든다? 그건 전쟁입니다. 일전에 하갈이 임신했다고 앞에서 거들먹거리다가 사라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의 아들이 내 아들을 건든다? 90세에 낳은 내 아들을 건든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 집안이 완전히 폭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아니 이스마엘이 동생 좀 놀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이 정도로 화를 낼 일인가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리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 보통 희롱하다라고는 의미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을 희롱했을까요? 창세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차크 이 단어는 세 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쓰였고 나머지 두 군데서 쓰인 두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어떻게 희롱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은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습니다. 그런데 속였으면 연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 정을 이기지 못하여 몰래 리브가를 끌어안았는데 그 모습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껴안다, 끌어안다라는 단어가 차크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포옹하고 있는데 이 포옹은 단순한 인사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부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포옹을 한 겁니다. 즉 무언가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애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크라는 동사 안에는 성적인 뉘앙스가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창세기 39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룩했던 요셉은요 옷을 던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에 화가 났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희롱했냐면 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희롱했냐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동침하고자 들어오므로. 즉 차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가운데 세 번 쓰였는데 전부 다 용례가 어떤 것이냐면 무언가 성적인 뉘앙스가 짙게 깔려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7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을 놀릴 때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인 언급을 하면서 놀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놀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라가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든다는 마음에 당장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아브라함을 찾아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쫓으라. 내쫓으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상속권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산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으로 이혼하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냐. 지금 거의 18년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집안이 이와 같은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몹시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죽부대에 물 하나 담겨놓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 가운데로 내보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떠한 상처들은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을 크게 합니다. 상처가 났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 상처를 못 본 척 한다고 한다면 곪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치워야 되는데 보자기에 쌓아두면 벌레가 꼬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의 결과와 열매는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갈을 품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 용서해 주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뿌린 그 이스마엘이라는 열매 때문에 그 가정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죄된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 죄로 인한 삶의 가시는 나와 우리 가정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독으로 인하여 인생을 낭비한 사람 역시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독으로 인하여 낭비된 그 시간과 이로 인한 내 몸의 가시는 평생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망가진 모든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가지는 동안에 가정 간에 주어받은 모든 말과 상처들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내 삶까지 남아있다면 반드시 청소하시고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모든 삶의 영역들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그리고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소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방해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분명한 전쟁터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려놓은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한 그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서로가 거스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있습니다. 두 개의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누가 방해하냐면 내가 뿌려놓은 내 욕망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내 안에 죄악된 욕망들, 죄악된 습관들, 사고 체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을 잘라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정리한다는 것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정리하는 것이 그 정도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세상 가운데 따돌림 당할 것 같습니다.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뿌려놓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방법들,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정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청소할 것은 청소하시고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내면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외면 세계의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많이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죽 부대에 물 하나 담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 가운데로 내보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두 지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길 잃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그전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머리를 쓰고 어느 때는 믿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쓸 때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부터는 믿음을 씁니다. 믿음을 쓰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믿음으로 내보냈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벨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이 헤브론에서 떠나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5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곳은 옆에 있는 사진처럼 그냥 황무지예요. 길도 없습니다. 일전에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한번 도망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수르 광역까지 내려갔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애굽 땅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집을 나와서 친정집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광야를 걷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성장했던 이스마엘 입장에서 그 광야 가운데 뜨거운 햇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탈진하여 죽어가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안에 두고,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갈의 마음이 찢어져 그 아들을 관목덤불 밑에 둡니다. 관목덤불은 가시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가시나무가 어떤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그 앙상한 가지로부터 주어진 그늘이라도 제공하기 위하여 그 밑에 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갈은 저 멀리 떨어져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여기 보니까 하갈은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화살 한바탕은 화살을 한번 쐈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들이 죽고 있으니까 참아 볼 수 없어서 가시나무 밑에 남겨두고 어머니는 저 멀리 떨어져서 점처럼 보이는 그 아들,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애굽에 왔다가 종으로 끌려갔어요. 자기는 종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첩이 되어서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 중심으로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조연이나 적들에 대한 상황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삭과 사라 관점에서만 본문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하갈의 음성에도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이삭도 주목하시지만 광야 가운데 길 잃어서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는 하갈의 음성도 반응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광야 가운데 길 잃어 외치고 있는 하갈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 잃은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광야 속의 외침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의 외침도 들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창세기 16장에 임신하여 광야 가운데 길을 잃었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뱃속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17년 이후에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모자를 찾아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대성통곡하고 있습니까? 누가 부르짖고 있어요? 하갈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었고 하갈이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소리를 내뱉었을까요? 죽어가는 소리,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무의식 가운데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 아니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마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낳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마저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눈을 밝혀 보게 해주십니다. 눈을 밝혀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 열어주셨어요. 눈을 밝히 열어주었더니만 그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샘물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곁에 있었어요. 곁에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밝혀주셔서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여 그 물을 먹고 다시금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곁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곁에 있는 사람, 그 자원,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연결짓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그것이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게하시는 아람 군대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눈이 밝히 떠지자 그를 둘러감싸고 있는 불병마와 마차를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보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주님인지도 몰랐어요. 두려워서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셨어요. 깨닫게 되자마자 엠마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유턴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자원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그 돌멩이를 가지고서라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곁에 있는 샘물이 필요한데 그 샘물 가운데 하나가 오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올 때마다 그 샘물을 마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야길, 그 광야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85세의 하갈을 품었고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정리되지 못했던 그 관계들은 이삭이 낳은 이후에 끊임없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두 집안 모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소하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기가 두렵고 힘들 수 있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이 따라오십니다. 그분이 보세요. 보게 해주십니다. 샘물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신임에도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불신앙으로 품었던 하갈, 불신앙으로 나왔던 이스마엘, 그들의 광야 속의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청소할 수 있어요. 그것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모든 소욕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 신음소리 들으시는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광야를 무사하게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길을 걸어갈 때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양, 이생의 자양, 안목의 중요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네 우리들의 삶과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전에 인도하여 주시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몸을 함께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주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자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기도 소리도 멈추고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신음소리마저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짐들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동안에 주님과만 동행하는 오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길 잃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광야를 통과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